히브리서 1번 메시지 머릿말. 히브리서는 깊고도 풍성합니다. 이 책은 하늘에 속한 관념에 있어 깊을 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기업에 있어서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라이프 스타디를 통하여 이 책의 깊은 관념과 하늘에 속한 기업을 다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책의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배경. 히브리서의 관념과 풍성에 이르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히브리서에 관한 자료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기자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책은 그것이 누구에게 쓴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책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서신들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쓰여졌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가 이 책을 썼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쓰여진 것입니까? 그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인에게 보낸 서신은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는 이 책 안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표면에 서서 그것을 관망하지만 말고 그 속에 뛰어들어 밑바닥에 있는 보물을 찾으십시오. 이 책의 매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반드시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한 구절을 위해 아마 몇 장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수신인은 히브리의 신자들이었다. 히브리서 자체는 그것이 누구에게 쓴 것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히브리의 신자들에게 쓴 것입니다.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았던 성도들은 이 책의 제목을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유대인에게 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라 하지 않고 왜 히브리인에게라고 했을까요? 여러 해 동안 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 나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 나는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한 여러 학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학파는 히브리인이 셈의 아들인 에벨의 후손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에벨을 헬라어로 헤버라 쓸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에벨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 나는 이 견해를 받아들였으나 의문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후에 더 연구한 나는 이 견해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에벨이 한 아들뿐 아니라 더 많은 아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벨렉의 후손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곧 에벨의 후손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리워야 한다고 말한다면 에벨의 둘째 아들인 욕단의 후손 역시 그렇게 불리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견해는 비논리적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에벨의 후손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리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아랍인들도 히브리인이라 불리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은 비논리적이며 믿을 수도 없고 믿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더 연구한 후에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싸움에 임했을 때 처음으로 쓰여진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더 깊이 연구한 결과 나는 히브리의 어원이 건너다라는 것을 의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는 한 편에서 다른 편으로 강을 건넜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건넌 자, 즉 강을 건넌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을 건넌 자였습니다. 그는 큰 강을 건넜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다. 유브라데는 히브리어로 페라스라고 불리우던 큰 강의 이름입니다. 그 큰 강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나온 옛 땅과 그가 들어간 새로운 땅을 분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대의 바벨론, 바벨인 갈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대아와 가나안 복지 사이에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땅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갈대아 땅은 사탄, 마귀에 속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우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대적에게 완전히 빼앗긴 악한 자에게 점령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땅, 사탄에게 빼앗기고 점령당하고 중독된, 타락된, 파괴된 땅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떠나야 한다는 것만을 알았을 뿐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강으로 인도하셨고 그는 그 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강 저편에 거하는 자라 하였고 주께서 그를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은 강 저편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침례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회개한 사람들은 모두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대적에 의해 빼앗기고 점령되고 타락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를 구출하여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탄에 의해 점령되고 파괴된 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침례에 의해서입니다. 모든 침례 장소는 큰 강입니다. 침례를 받은 후 여러분은 다른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강 저편에서 건너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저편에 있습니까? 당신은 저편에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편에 있습니다. 나는 큰 강을 건넜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강을 건넌 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미국인, 중국인, 영국인, 독일인, 뉴질랜드인, 일본인, 필리핀인, 멕시코인, 한국인입니까? 우리는 모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전형적인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입니다. 우리는 강을 건넌 자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참 히브리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정 강을 건넌 자입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강을 건넌 첫 번째 사람, 첫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간 그 땅은 좋은 땅이요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텔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강 저편에는 우상과 사탄에 속한 것들과 사탄의 모든 역사가 있었습니다. 강 이편에는 하나님의 영광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양편을 무엇이 나누었습니까? 그것은 큰 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큰 강을 건넌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노아였습니다. 노아도 강을 건넜습니다. 그 홍수는 그를 낡고 구부러지고 사악하고 악한 세대에서 분리시켰습니다. 홍수는 노아를 사탄의 세계에서 분리시켜 그가 단을 쌓고 희생을 드린 새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를 건넜고 아브라함은 큰 강을 건넜습니다. 각각에 있어서 원리는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 저편에 도달한 후 그들은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여 너는 저편에 우리는 이편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편에 도착한 후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상업에도 농업에도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학교가 없었고 성당이나 신학교, 성경학교 따위도 없었습니다. 장막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다 저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든 애굽에 속한 것들, 세상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편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편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오늘날의 방주인 장막을 건축합니다. 가장 오래전에 첫 번째로 강을 건넌 자였던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시대 히브리인들은 장막을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날의 히브리인들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이런 말, 즉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 해 동안 성경을 보아왔지만 최근에 와서야 우리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또한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강을 건넌 자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차이에 주의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자신을 가리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께서 바로야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강을 건넌 자들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여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바로야 너는 마땅히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할지니라 고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임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며 우리가 히브리인인 것과 강을 건넌 자들임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낡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유월절로 그들에게 새 출발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달력까지도 세상의 달력에서 하나님의 달력으로 바꾸셨습니다. 세상 달력에 의하면 유월절은 7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해의 첫 달이라 이르셨습니다. 그것은 그해의 시작이요 새로운 시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백성들은 새롭고 싱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롭게 하나님의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 그들은 다시 낡아졌으며 또다시 강을 건너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홍해를 건넌 그들은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 좋은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좋은 땅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 세대가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적에게 사로잡혔으며 섬기는 모든 것과 함께 성전까지도 하나님의 대적에게 이용되고 빼앗기고 점령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침례요한이 나타나 그들에게 회개하라 한 것이었습니다. 침례요한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그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그들을 도와 그들로 낡은 것, 옛것, 종교적인 것, 유대 땅에 속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강을 건너라고 했으며 참 히브리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 회개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대한 침례의 참뜻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낡은 종교적 땅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침례는 분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은 후 전에 우리는 강 저편에 있었지만 이제는 이 편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례는 여러분을 참 히브리인으로 만드는데 이는 히브리인이란 강을 건넌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강을 건넌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 나는 25년 전에 침례의 물을 건넜습니다. 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싱싱하고 새롭습니까? 나는 지금 교리적으로 물속에 장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체험적으로 물속에 장사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후 광야에서 여러 해 동안 방황했고 그리고 늙어버렸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매우 뜻깊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해 봅시다. 홍해를 건넌 첫 번째 강 건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두 번째 강 건넘은 그들을 광야에서의 방황으로부터 구원하여 좋은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신약에 의한 침례는 오직 한 번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다시 침례받을 수 없다는 전통적인 교훈을 잊어버리십시오. 그 횟수는 여러분의 실제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탄에 의해 점령된 땅에 있어 본 적이 없다면 단 한 번도 침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항상 하늘에만 속해 있다면 전혀 침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애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홍해를 건너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홍해를 건넌 후에 즉시 좋은 땅에 들어간다면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즉시 좋은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런 방황으로 여러분은 늙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처럼 늙어버렸기 때문에 좋은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강을 건너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읽을 때 아직도 늙어 있다면 여러분은 히브리인으로서 다시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우리는 독특한 형태의 바다, 즉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발견합니다. 이 바다에는 물뿐 아니라 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정죄받은 피조물에게 당신의 심판을 행하실 때 첫째로는 물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아담 이전의 세계가 물로 심판받았음을 나타냅니다. 노아 때의 세상도 역시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신 후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물에서 불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는 홍수가 아닌 불로 소멸된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 역시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모든 소극적인 것들은 다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타락한 피조물, 타락한 세계, 타락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물과 불이 섞인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5장에서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이상을 봅니다. 궁극적으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불못에서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바다의 이상에서 이기는 자들은 바다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이긴 자들은 유리바다 위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들이 바다를 건넜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영원히 그들은 참 강을 건넌 자요. 참 히브리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유리바다에 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나는 강을 건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강 저편에 있지 않습니다. 내 선조는 저편에서 건너왔으며 나도 그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나는 유리바다 위에 있으며 모든 소극적인 것들은 내 발밑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바닷가에 서 있었던 것처럼 유리바다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뒤를 돌아보고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가 바닷속에 잠겼음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의 노래를 부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유리바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바다 밑에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장래에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지만 지금도 이것이 일어나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유리바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이요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 히브리인들이므로 히브리서는 우리의 것입니다. 유대의 신자들만이 히브리인들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도 히브리인들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이요 이 놀라운 히브리서는 우리의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한 당신은 이 서신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세상에 속한 자로 여기는 한 당신은 히브리서와는 관계없는 자입니다. 이 책은 오직 히브리인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히브리인이므로 적어도 성경 중 한 권은 우리에게 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디모데도 디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참 히브리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히브리인입니다. 이 깊고 풍성한 책을 우리에게 주심을 주님께 어떻게 다 감사해야 하는지요. 그 어떤 책도 히브리서만큼 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히브리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 유리바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책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책을 우리에게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좋은 땅은 가나안이 아닌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강 건넘은 우리를 모두 지성소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거룩한 땅입니다. 이 거룩한 땅, 이 지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으며 동시에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하늘 사이에는 하늘에 속한 사다리, 즉 우리 영을 하늘에 연결시키고 하늘을 우리의 영 안에 이끄는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좋은 땅입니다. 장막을 보십시오. 그 앞에는 물두멍, 즉 작은 바다가 있었습니다. 성전 앞에는 10개의 대야로 된 높바다가 있었습니다. 장막 앞에 물두멍과 성전 앞의 10개의 대야로 된 높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5장에서도 우주에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유리바다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은 그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고 또한 종교 안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교나 가톨릭 또는 신교 안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늘과 우리의 영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그 둘을 잇는 하늘에 속한 사다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열릴 뿐 아니라 우리도 히브리서에 대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의 풍성을 캐내기로 합시다. 주님을 믿되 여전히 그들의 유대 종교에 붙어있기를 원했다. 이 서신을 받은 히브리인들은 주님을 믿었으나 여전히 그들의 유대 종교에 붙어있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도 이와 같습니까? 당신은 아니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아직도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좋은 땅이 아닌 과거의 좋은 경험이나 그 무엇인가에 매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 전체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의 작은 장소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다른 수백만의 장소에 있고 그 지점에는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당신은 수백만의 여러 가지 것들 안에 있고 바로 그 올바른 지점, 즉 그리스도 안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확고하게, 절대적으로,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속하지 않는 한 당신은 아직도 그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주의하여 볼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이외의 그 무엇인가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지극히 선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강을 건널 필요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 장사진에 버리십시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주후 63년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의 대제사장 중에 하나인 아나니아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함께 일어나 히브리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들 히브리인들은 주님을 알았지만 그들의 옛 종교를 떨쳐버리기를 꺼려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그들이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놀랍게 일으키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가기를 꺼렸다면 억지로라도 내몰렸을 것입니다. 아마 대제사장은 만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우리와 같아야 한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유대인이 되라. 전형적인 유대인이 되라. 만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가라. 고 말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경험도 이와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 생활을 중히 여기며 또 한편으로는 그 옛것을 떨쳐버리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1925년 가을과 겨울에 눈이 열려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빨리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황했습니다. 2년 후 나와 만난 성도들이 일어나 말하기를 만약 내가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와 같아지라. 다른 짓은 하지 말라. 우리와 같아지기를 원치 않거든 나가라. 고 했습니다. 그것은 큰 도움이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나는 나왔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고 교회 생활이 옳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조그만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 그러나는 여우의 꼬리입니다. 그들은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 누군가가 그들의 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을 원하지만 간교한 그 무엇이 그들의 꼬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도 어떤 제한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놈은 다만 얼마 동안만 여러분의 꼬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종교인들은 너는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를 차버릴 것이다. 내가 우리와 같이 있으려면 우리와 같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나가라. 고 말할 것입니다. 저 히브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그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그들의 재산을 강탈했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했습니다. 히브리 신자들은 곤혹스러웠습니다. 아마 저 히브리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는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공회에서 온 것이다. 그들이 틀렸을 리가 있을까? 아마 우리가 틀렸나 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형제들은 괴로워하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바울이 전하고 말한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한 성전과 성소가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궁지에 빠져서 그곳을 나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를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시점에서 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도록 경고하고 유대 종교를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히브리서는 그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그들로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유대 종교를 버리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이 서신은 그들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결코 방황하거나 물러나지 말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너희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도 분별의 강을 건너려 하지 않는구나. 강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는 그 강을 건너야 한다.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저편에 계신다. 그는 앞서 달린 분이시다. 그는 이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저편으로 가야 한다. 우리의 원수이신 그는 영광으로 들어가셨다. 그분을 따르자. 싸우고 싸워서 영광으로 들어가자. 그 문을 나와 그 영문을 벗어나 휘장 속에 계신 그분을 따르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중대한 표현은 영문 밖으로와 휘장 안으로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들에게 너희는 영문과 휘장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앞으로 나아가 곧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는 영문 안에도 도중에도 계시지 않는다. 그는 휘장 안에 계신다. 우리는 그곳에 계신 주님께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우리 모두 나가자 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휘장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방황하는 마음을 벗어나 강을 건너 휘장을 거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갈팡질팡하는 히브리의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견고케 해주기 위하여 또한 그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유대 종교를 벗어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내용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현재의 그리스도, 지금의 그리스도, 오늘의 그리스도. 이 책은 하늘에 속한 모든 적극적인 관념으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이 땅 위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나타냈고 사도행전에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확장되어 사람들에게 전파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의롭다함을 위하여 우리의 의가 되시며 거룩함과 변화와 그의 형상을 이룸과 영화롭게 하심과 건축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냈으며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과 종교와 전통과 형식에 대응되는 우리의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의 지체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생명이시요 내용이시요 몸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고린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교회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되는 분이시며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위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서와 디도서에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냈고 베드로서에서의 그리스도는 우리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분이십니다. 요한 서신에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과 교통이 되는 분이십니다. 계시록에서의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서 행하시며 오는 세대의 왕국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영원 안에서 충만한 영광 중에 나타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의 그리스도는 오늘 하늘에서 우리의 부리는 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생명과 은혜와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하도록 붙들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는 지금의 그리스도시요 오늘의 그리스도시요 보좌 위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순간순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계시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참으로 이렇게 서술된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어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작은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먹는 달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달걀의 외부에는 껍질이 있고 안에는 병아리의 실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껍질을 먹는 것이 아니라 껍질 안에 있는 병아리의 실제를 먹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껍질 속에서 나올 때 아무도 껍질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껍질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에 관한 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유대교는 하나의 달걀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아리가 그 알에서 나왔으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껍질 밖으로 나오셨음을 말합니다. 전에는 병아리와 껍질이 하나였었습니다. 그때에는 병아리가 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알을 소중히 여길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병아리가 껍질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병아리는 땅 위를 걷고 있지 않고 공중을 나르고 있지도 않고 삼층천에 앉아 있습니다. 병아리는 저 하늘에 있고 껍질은 이 땅 위에 있습니다. 병아리에게 갈까 아니면 껍질과 함께 남아있을까 하고 망설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당연히 여러분은 병아리에게 가야 합니다. 껍질과 함께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아직도 회당에 다니고 있는 유대의 친구들에게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만 텅 빈, 깨진 껍질입니다. 그것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지십시오. 그리고 병아리에게로 오십시오. 그 병아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병아리인 그리스도는 생명의 요소요, 생명의 정수요, 생명의 본질입니다. 왜 구약과 유대교가 그렇게 귀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껍질 밖으로 나오시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껍질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껍질과 함께 머물러 있지 말고 병아리에게로 가야 합니다. 이 원칙은 어떤 종교적인 것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실 때 침례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떠난 침례는 껍질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적인 것은 어떤 것이든 다 껍질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님의 만찬을 뗐지만 만일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만찬은 껍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또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조차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껍질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사역, 전도, 봉사도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면 그것들은 다 껍질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통적이고 성경적이고 종교적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일지라도 그 실제인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두가 하나의 껍질입니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머리 수건은 빈 껍질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을 나무란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것을 책망합니다. 내 메시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의 껍질입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조차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껍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병아리 없는 껍질만을 갖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받들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그것은 다만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배, 봉사 또는 행위들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실제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이러한 껍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다 껍질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장로가 되고 싶습니까? 그것은 좋지만 그 장로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장로 직책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당신의 장로직은 껍질입니다. 당신이 껍질을 귀히 여길 때마다 당신은 강을 건너야 하며 껍질에서 나와 자신을 장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는 100%가 그리스도에 의한 책이며 그리스도를 위한 책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교리적인 그리스도가 아닌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주님을 가리켜 하늘을 지나가신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강을 건넜을 뿐 아니라 하늘을 지나 삼층천에 들어가 휘장 안에 지성소에 계십니다. 주님은 이제 그곳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는 주님을 앞서 달린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경주를 하여 첫 번째로 결승점에 도달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휘장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은 주님을 하늘보다 높이 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9장 26절, 10장 12절은 모두 우리에게 전에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늘 가운데 계시며 그러나 여전히 현존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아,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 반드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껍질을 벗어버리십시오. 껍질은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현재의 그리스도, 오늘의 그리스도를 접촉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너무도 실제이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는 하늘에 속한 생명과 권위와 능력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어 우리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구원이 되실 뿐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그는 이러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를 알아야 하며 그를 체험해야 합니다. 종교를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병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형식이나 의식이 아닌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라이프 스타디를 계속함에 따라 우리는 이 책의 깊이와 풍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함. 이 책의 내용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것, 즉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기록됨, 하늘의 은사,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성소,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본향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구분. 이 책의 구분을 아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첫째로 서론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보여주며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는 길, 즉 믿음의 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는 천사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가 세우신 언약은 모세가 세운 언약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에 이르는 길, 이러한 주님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